누가복음 1장 26절에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죠. 우리도 물론 일을 계획하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갈 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 일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든 그 순서가 있고 그 순서에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때인가 또 왜 이 사람인가 이런 의심이 늘 들고 또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와야 하고 그러려면 먼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야 하고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 수태 고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엘리사벳은 아시는 대로 아론의 자손입니다. 스가랴는 아비아바닐의 제사장 집안이죠. 그야말로 뭐 이스라엘에서는 그만한 집안이 없고 그만한 결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아이를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변 사람들이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없었고 그리고 그 스가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다가 그 수태 고지 사실을 통고를 받았지만은 의심했어요. 제사장인데 제사장 집안인데 대대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가브리엘이 얘기를 전해줬지만 믿지 못했던 불신 때문에 그런 입이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을 못한 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그리고 그런 침묵을 지키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반면에 예수가 태어나는 동네는 어딘가요? 도대체 이 갈릴리 가장 외진 곳 가장 변두리 어떻게 보면 가장 태어나지 않을 만한 곳 그래서 그 이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장소를 한번 우리가 볼 텐데 그러면 이 얘기들은 그냥 우연히 이런 장소에서 태어나는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곳곳에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창세기 3장 14절 이후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래로 메시아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려지던 인물 아니겠어요? 7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이미 예고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냐? 그 옆에 9장 1절 한번 보죠.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는 뭐 우리 지금 저 뭐 함경도쯤 되겠죠. 얼마나 북쪽이고 중앙과는 먼 곳입니까? 그곳은 마치 버려진 땅처럼 여겨지던 곳이에요. 갈릴리도 외진 곳이지만 갈릴리에서도 작은 동네. 원어를 보면 뭐 폴리스라고 도시로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를 썼지만 아주 작은 동네예요. 나사렛 성지순례 가서 가보신 분 알겠지만 지금도 작은 동네고 그 당시에는 뭐 불과 몇십 호 살지 않았던 그런 동네란 말이죠. 예. 그런 동네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버려진 땅 같은 땅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11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 자, 어떤 가문, 어떤 집안을 배경으로 태어날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 집안. 이새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보아스 잘 아는 대로. 그래서 그 다윗의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왜요? 아론 지파에서 왜 안 나옵니까? 왕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과 왕손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은 이름도 없이 그냥 무명 인사처럼 시골의 외진 곳에 사는 존재가 되었지만 어쨌든 그 왕가의 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약혼한 처녀 그 이름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뭐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약혼은 곧 정혼이고 정혼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 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때예요. 약혼하는 이유는 또 그때 이미 이제 이게 납폐금 신부를에게 지불해야 될 어떤 재정적인 그런 관계가 이미 끝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뭐 약혼했다가 파혼도 하고 결혼했다 이혼도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약혼했다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에 준하는 상태로 들어갔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런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동일한 천사가 찾아갑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는 예?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은혜 받은 상태예요. 사실 은혜 받은 걸 몰라서 더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받은 걸 몰라서 더 달라고 그러고 아이를 업고 있는데 아이를 찾는 엄마처럼 계속 그렇게 졸라대는 거죠.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던 그때부터 은혜는 임해 있는 상태죠. 우리가 비록 지금 2022년을 살고 각자가 뭐 1900 몇십 년도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것은 일종의 우리가 종교적인 심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악순환적 고리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 은혜 받은 상태다. 나는 은혜가 충만하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병이 걸리건 일이 좀 잘 안 되건 뭐 좀 박해를 받건 은혜를 입은 상태라는 것.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찾아와서 알려주는 일입니다.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저, 사사기에 보면 6장에 기도원에게 찾아왔어. 기도원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술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뺏길까봐. 찾아오자마자 천사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한테 매일 치여가지고 추수하면 다 뺏기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 당시에 그런 질문을 하건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건 그런 믿음 없는 질문을 하는 것과 사가랴가 질문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의심했다가 불신했다가 그런 입을 봉하는 비록 한시적이지만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기도원도 관계없었어요. 기도원은 양털 시험을 두 번 요구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혼 정혼 상태는 10대예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정혼하던 시기를 12살 이후로 봤습니다. 대부분은 12살, 12살 반에 약혼을 해요. 그 다음에 한 1년 있다가 대개는 1년 이후에 이제 신랑이 준비가 되면은 신부를 데려옵니다. 엄청 일찍 결혼했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많이 나이가 됐다고 해도 13살, 18살밖에 안 되는 나이에요. 그 인사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 사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걱정이 많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차면 두렵지 않습니다. 걱정이 안 돼요. 아니 일이 안 풀렸는데 걱정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도 은혜를 충분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임하면 그게 곧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차면 그러면 마치 바람 빠져나가듯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를 할래도 염려가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다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어떻게 한 나라가 영원히 보존됩니까? 어떻게 한 집이 영원히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사실 뭐 다윗은 나중에 뭐 압살롬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뭐 얼마나 우여곡절을 겪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에 와서 여로보암과 함께 나라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란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의가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무심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자고 한 그 뭐 빌라도입니까? 그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그 대제사장이 불쑥한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 민족을 구원해야 한다. 그들이 십자가에 받은 명분은 예수 한 사람을 못 박아서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받지 않고 로마의 오해를 받지 않고 로마의 박해를 받지 않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열방을 구원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도대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네. 지금 정혼한 상태고 아직까지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천사의 답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생명은 어떻게 잉태됩니까? 창세기를 읽고 계시겠지만 요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함으로써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이 온 우주가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그건 생명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심으로,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생명이 잉태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 세팅하신 이후에 흙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한 것이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는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목숨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에 관한 책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읽어야 할 책인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 그분의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고 성령이 임해야 그분을 증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왜 전도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 얘기를 못 꺼내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의 영이 없으면 그분의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왜 저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이 쓰이나, 왜 저 사람에게 눈길이 저렇게 가나, 다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놓고 애통한 마음이 들고 긍휼한 생각이 들면 그때 때가 된 거예요. 부담감만 가지고 전해보십시오. 안 들어가죠. 옛날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이기동 그분 이제 목사님 됐지만은 그분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했는데 맨날 찔러가면 찔러본다는 거 아닙니까? 고구마 익었나 안 익었나 그 젓가락 가지고 푹푹 찔러보듯이. 그래서 어떻게 찔러보는지를 본인이 간증을 하는데 가서 제가 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아주 뭐 눈을 희끄덕거리면서 저 사람 돌았나 이런 척에 처음에 그렇게 쳐다본 사람도 있다가 한 세 번쯤 얘기하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낚인 거예요. 이제 물을 익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유명한 책을 썼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올해 한번 그런 전도법으로 주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기쁨, 더 큰 유익은 없습니다. 예. 자, 36절, 37절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고요? 마리아가 수태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떤 전조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게 임신할 수 있었니? 임신 못하는데 임신이 된 걸 보지 않냐? 6개월이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하나 우리한테 건지면 우리는 인생에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제게 부족한 것은 능력도 아니요, 기회도 아니요, 열심도 아니요. 내게 부족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로잡는 말씀, 나를 끌어가는 말씀. 여러분, 인생을 끌어가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돈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고. 무슨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생각에 뭐 이렇게 아이디어에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 뭐 정말 집요하게 뭔가 추구해가는다든 동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면은 그 말씀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기운이 빠지고 의심하고 그냥 흔들리고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불은 꺼집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불이 붙어서 결혼까지 했어요? 얼마나 갑니까? 다 뭐 마스크 다 쓰고 앉아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요. 과학적으로 그게 엔돌핀이 이제 그만 나온대나.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정말 사랑하고 날짜까지 세가면서 오늘 2300일인가 해가면서 계속 때 되면 계속 선물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고난을 자초하는 불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을 싫어해 사람들이. 그래서 패션을 싫어하는 거예요. 패션이 돼야 인생이 이게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는데, 패션이 이렇게 오면 이게 꼭 고난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 이퀄 고난이에요. Passion of Christ는 예수님의 열정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순환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션을 자꾸 잃어버리도 별 상관을 안 해요. 아유, 이제는 패션을 잃을 때가 되었지. 그래서 무슨 자기 부인을 보고 계속 사랑한다 그러면 쟤 치매 걸렸나?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아내를 사랑해야죠. 얼마나 산다고? 100년이면 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열정이 곧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임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납니까? 올해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을 하나 꼭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써 알라.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지만 또 각자가 올해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 받으면 한 몇 년씩 갑니다. 한 10년도 가요. 평생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거 한마디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더 이상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유, 이 10대 애가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 로고스를 쓰지 않고 레마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든 말씀은 레마예요. 객관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로고스가 레마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말씀,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는 말씀, 아니 내가 끝까지 붙들릴 수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죠? 그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에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모하는 그래야 그 말씀에 붙들려서 이 세상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10대 소녀도 이렇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데 나이 60, 70 된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걱정이 나와 앉아 있으니까 뭐가 세상이 바뀌겠어요. 한 어린아이의 순종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합시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을 잉태케 하는 곳 되게 해주옵소서. 무슨 뭐 구제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하고 무슨 사역들이 그렇게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이 잉태되는 곳,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곳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부흥해야 교회가 회복되어야 이 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만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응답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불처럼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계획이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열정이 되어 순환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의 중심 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는 말씀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각 교회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단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됨으로써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말씀을 잉태하는 곳,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이 일생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기도가 이 땅의 기도의 참된 본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말씀으로 잉태되어 그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경 때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어린 마리아지만은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응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했던 그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는 이전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